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4장,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다시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요즘은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비유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변해서 세상의 것을 비유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특권, 아들의, 그러니까 아버지를 둔 아들의 그 누리는 특권. 그러면 요즘은 뭐 금수저, 흙수저, 갑질 이런 논란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그 세상의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기가 참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anyway,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까지는 바울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이유와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이며 특권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의 지점도 아니고 또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현재에 주어진 상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만인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양, 우리는 입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그 현재에 갖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 남녀 모두 그리스도인, 남성 단어인 아들을 아들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못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Mother of God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교 선생도 하나님을 He라고 쓰면은 점수를 안 줬다는 우리 그 구약 교수, 우리 김 목사님의 구약 교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문화 속에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법적 상속자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 아들, 딸,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기분이 나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남녀 모두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기분 나빠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지식으로 어프로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느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는 의미는 곧 구원을 받은 영혼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의 옷 입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개념에 또 무슨 것이 있느냐? 우리의 기본 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요즘 시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옷에 대한 개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쓰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들도 그 의미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옷차림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대는 옷이 나의 어떤 위치와 뭐 직업이나 뭐를 상징해 준다는 것 개념이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어떤 다른 기준, 뭐 민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교육 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옷은 결국은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뒤에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입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곧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서두에 하나님께 입양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상속받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마치 종과 같이 후견인이나 청직이 아래서 지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성년이 되면 모든 유물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종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나 모세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인간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떤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혹은 불안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과 관계가 멀거나 아예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 인간은 태어날 때 종 노릇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의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빚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은 없기에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다는 것은 종의 적정가, 그러니까 종에게 적당한 가격을 주인에게 치른 후에 종을 사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속량하신다, 리뎀션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의 주인은 누구냐?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주인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 우리를 율법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란 종의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완전히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이란 아들의 모든 권리 혹은 아들로 입양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성경이 비유로 들고 있는 종노릇한다는 거하고 양자가 된다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양되는 거 막 기뻐하는 사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법률 용어예요.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이 자식이 없는 부유층 남자가 종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입양을 하는데 입양이 되는 순간 종이 아니라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지방과 바깥 세상에서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입양된다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인가요? 배너인가요? 배너에서 그 배너가 그 로마의 장군의 그 아들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끼고 있던 반지를 배너에게 주면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로마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너가 누릴 수, 이것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을 땐 그 당시에 입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입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입양이 아닌 입양자로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이 가진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의미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은 종이라서 아버지 아무런 연고가 없지만은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권을 입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려면 고대 노예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예를 적당한 가격, 거기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고 속량하는 의미가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와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노예로부터 신분을 사서 나에게 자유를 놔준다는 엄청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고대의 부유층 집안에서 그 집안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개념을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속량하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자, 부자, 부유층 집안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개념을 구원의 개념에 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 상태에서 신분이 자유가 되고 값을 치르고 자유자가 됐다는 것밖에는 구원의 개념에 들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된 것이고 아들이신 그분의 권리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죄를 그분에게 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반쪽짜리 구원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용서를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내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반쪽밖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살아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우리의 그 특권을 가져온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에 어떻게 되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대조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고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4절에 보냄을 받은 아들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목적은 우리를 법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낸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법적 지위를 가져다 준 아들이 이루신 일은 객관적인 지위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무관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극히 여러분 주관적인 경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경험도 다르며 우리가 특징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언제나 거침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표현한 것은 아람어로 아바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헬라어로 아버지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깊은 확신인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아버지임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담대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불러지는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까? 기쁠 때도 아버지. 기가 막힐 때도 아버지, 힘들 때도 아버지, 속상할 때도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 하면은 뭘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를 부르는 억양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거를 우리가 아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거를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나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그 특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가 말하노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지만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율법을 지켜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니네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나 하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에도 그걸 뭘 더해갖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반대말로 율법 아래 있는데 니들 도대체 율법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종류 부류의 사람을 할 마음을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굳게 믿지만 속으로는 몹시 불안해하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왜? 자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짓들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는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들은 행위를 통한 의의를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지만 일관되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일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좀 너그러요. 왜? 자기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크고 감정 기복도 크고 종교적인 화제에 참여하려 그러면 그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뭐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그 율법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 보지만은 우리가 얘기할 때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그룹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은 아예 버린 사람이고 영성은 거의 없지만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도덕 기준을 정하고 본인은 거기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너보다 깨끗하고 내가 너보다 더 지식이 많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이런 우월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굉장히 진리로부터 해방된 것 같고 진리를 아는 사람 같이 자유분방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경향이 많지만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하고 율법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율법에 순종하지만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 우리는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고전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그룹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산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다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냐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태어난 정황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정은 하갈과 동침하여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들어 하갈이 임신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월경이 다 끊은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신할 수 없었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의 차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반면 여종 하갈은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인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만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얼마든지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대신 자신과 하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런 인간의 시도를 성경은 육체를 따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였느냐? 자신이었으며 스스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가 됐다는 것이 육체를 따라 나는 삶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장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라는 하갈을 몹시 질투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얻으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막 질투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쓰라린 분열과 비탄에 빠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의 반목과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행위는 하갈의 아들, 육체로 따라나서 얻은 아들은 뭘 상징하냐면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라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르려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속의 초자연적인 역사, 동정녀인 탄생, 죄를 담당하신 죽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잉태하니까 그러니까 애 낳지 못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그러니까 산고를 모른다는 것은 애를 낳을 수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 그런 사람 소리 질러서 외치라는 거야. 뭐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혼자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대. 어떻게 그 홀로 사는 여자는 누굽니까? 남편 없는 여자나. 근데 남편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거야.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강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는데 자신들은 나약하고 무력하고 실패자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걸 뭐에 대하였냐?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고 무력하니 너희 인생은 바닥을 치는 인생 속에서 한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근데 강한 자들은 스스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했을 때 만일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능하고 젊고 능력 있고 출산 능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목표에 달성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 그러기에 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는 것이기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사는 자의 남편이 있는 자가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홀로 사는 자의 남편이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니까 무슨 생각이 꽂히냐면 자녀만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만 꽂히니까 도대체 남편이 없는 자는 어떻게 홀로 사는 여자가 자녀를 낳고 남편 있는 자의 남편보다 어떻게 많으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를 그러니까 피지컬 진짜 자녀만을 생각하니까 이 해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안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남편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어갖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갈처럼 하나님 없이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해결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열매를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열매는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잉태하지 못한 자, 나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삶의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홀로 있는 여자와 남편 있는 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녀애가 꽂히면 이 말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0절과 31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 즉, 자삶의 능력을 의지하여 태어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난 아들은 여정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누구냐? 잉태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해서 얻은 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여러분, 우리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whatever happens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Conduct yourself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이것은 뭐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다는 것이 아니야. 선택이 있다는 것이 아니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Just do i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